곧이어 뉴스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명명된 새로운 대북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이들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확정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명칭이 영어로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한국말로 하면 최대 압박과 개입 이런 정책인데요. 우선 수선 썬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의 말을 들어보시죠.
Decisions been made to really try to maximize pressure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galvanizing the.
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이라 이렇게 결정됐다는 설명입니다. 자,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명칭이 지금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말 그대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 압박과 개입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압박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지난 8년 동안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했고요.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정권 출범한 지 지난 이 시점에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여러 차례 분명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대북 전략이 바로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북 압박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네.
그 대북 압박의 내용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고 보고
네.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을 통해서 주로 북한에 가장 최대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그 셈법을 바꿔서 이른바 비핵화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대북 압박과 개입이고요. 그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이 또 두드러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아울러서 일각에서 여러 가지 그 언급이 되어 왔었던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대북 옵션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상당수 당국자들은 군사적 행동은 일단은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다시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단 그 한반도와 관련해서 전면전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중에 선택으로 유보한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윤국한 기자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걸 종합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원기 기자가 백악관이 1월 말부터 대북 정책을 검토를 해왔는데요. 그러면 이 정책이 이제 공식으로 확정된 것이어서 더 이상의 이론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글쎄 뭐 이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으로 공식 확정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대북 정책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역시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그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하고 또 20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한 등 북한의 핵 문제를 도저히 내버려둘 수 없다. 이런 아마 그 인식이 작용한 것 같고요. 그동안 이런 대북 정책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의 NSC를 중심으로 2월, 3월 두 달간 검토한 끝에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그 외교안보 분야이기 때문에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뭐 세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아까 들으신 대로 수잔 선턴 국무부 통합대책안보대행이 17일 대외신 전화회견을 한 것으로 봐서 공식 확정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AP통신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 즉 군사적 대응, 김정은 정권교체,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모든 그야말로 선택사항을 검토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북한을 압박해서 하는 것이 그 최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뉴욕타임스 신문도 지난 11일 고위당국자 말을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이달 초죠. 6일, 7일 미남부 플로리다에서 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정상회담에 앞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옵션, 즉 군사적 대응은 장기 검토하는 대북적응법을 승인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선턴 대행이 얘기하는 것 중에 또는 뭐 미국의 정부 관리가 말하는 것 중에 미국의 새 대북 정책 가운데 중국에 대한 언급을 특별히 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책을 말하자면 페이퍼, 그 서면의 형태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네.
이제 수잔 손튼 차관보 대행이 설명을 한 거니까
네.
그 정책상으로 명문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현실은 그렇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아 이것은 전임 그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사실 중국은 잘 아시는 대로 현금이든 아니면은 원유든 여러 가지 식량 문제든 이 사실 거의 90%의 가까운 그런 북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외부 전문가들이 보는 일치된 그런 입장이고요.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플로리다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촉구를 했고요.
네.
현재는 중국 당국의 대북 압박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그 소셜 사회 연결망이죠. 그리고 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현재 중국이 상당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밝히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네.
고위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서는 중국이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최원기 기자가 언론 보도를 몇 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뭐 언론이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이런 데서 이 군사적 대응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선제 타격을 뭐 주장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현지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야말로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피해를 보는 건 바로 거기 사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그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선제 타격을 비롯한 그 군사적 대응 문제는 지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의 항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 행정부의 누구나 어떤 인물도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는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언급을 보면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 있다. 그러니까 군사적 대응도 검토 단계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을 그동안 두 달간의 대북 정책 하면서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에 비해 나왔던 보도보다는 최근에서는 이 군사적 선택 방안이 그렇게 그 앞장서거나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또 손톤 대행도 지난번에 전화 회견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이런 도발을 할 경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 대응 옵션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에 그 언론 분위기를 보도보다는 한결 좀 순위가 낮아졌거나 그 현 단계에서는 검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이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한 언급은 나온 게 있나요?
그것은 이제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결같이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네네.
심지어 의회 일각에서는 사드 이외에 다른 미사일 방어망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펴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일관되게 가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완료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차기 행정부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실시되고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최종 결정은 다음 대통령 한국에 이쪽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드가 물리적으로 배치되는 시기도 5월 9일 이전에는 어렵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 국방부조차도 이제 이 현 과도정부 체제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다만 차기 한국의 대통령이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이것은 이미 양측의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한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대화는 안 한다. 이것을 이제 그 전략적 인내라는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변한 건가요? 없어진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언론이 대북 압박, 최대 압박 이 거기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압박만 또는 뭐 군사적 긴장 이것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정책 명칭 자체가 최고의 압박과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8년간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해서 비핵화 또는 비핵화를 위한 행동이 전제되지 않는 그야말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그 손톤 대행도 미국의 목적은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비핵화 결정 같은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협상에 나설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자,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어느 정도 대북 압박과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여부인데 지금 현재까지 중국의 태도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말하자면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내포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서 중국의 태도에 뭔가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이 중국 당국이 기왕에 중국으로 수입된 북한산 석탄
네.
이것들 중에서 1년 쿼터 그 제한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온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 보내도록 조치했다라는 예.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중국이 달라진 하나의 배경 내지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입장이고요. 이 전문가들은 조금 사실 그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한계가 있고 뚜렷한 그 선이 있는 것이고 중국은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알려진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주목할 만한 언급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지
네.
그리고 또 실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부 대변인의 그 정례 브리핑이나 이런 쪽에서는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사안 같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아직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과 언론,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개입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과 개입 이런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이 나오고요. 또 대통령, 또 부통령, 각 당국자들이 그 언급이 잇따르면서요. 전문가와 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를 모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가와의 그 성향, 또 언론의 그 성향에 따라서 좀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그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에 일관된 전략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성명 또 중국에 대한 요청 외에는 대북 전략에 별다른 게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은 말, 발언 이런 것으로 그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그 서부에 있는 신문이죠.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또 사설을 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충동적인 언행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북 정책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충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보수파의 그 견해를 나타내는 신문이죠. 그 월스트저널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즉 일종의 그 외교 협상에는 상대가 궁금증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일종의 그 외교 관행을 깬 전략성 모호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 입장을 나타냈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18일 사설을 썼는데요. 중국의 대북 압박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이런 좀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최대 압박과 개입 전략은 이해가 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 일본, 중국, 또 북한 그 이런 그 여러 당사국들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긴장 국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런 과정에 지금 한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참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 그 점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 예측 불가능한
네.
외교 안보 분야에서 그런 조치들을 한 사례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네.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공습도 말하면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뭔가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니냐
네.
이런 평가들이 없지 않았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 하루가 뭐다고 사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든 어떤 때는 트위터로 거의 매일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네.
짧은 입장들을 밝혔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일관된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즉흥적인 어떤 입장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네.
그런 것처럼 보여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려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이 아직은 확고하게 어떤 뭔가 자리를 잡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북한은 과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타협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강대강으로 한번 맞서보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일단 도발을 멈추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어쨌든 대화의 길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 여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대하는 부분들은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4월 25일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 아닙니까?
네네.
자, 이때도 아무런 도발적 행태 없이 넘기고 그리고 도발을 일단 자제하는 분위기를 이어간다면은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5월부터는 지금까지의 긴장에서 뭔가 좀 방향을 전환해서
네.
대화와 협상으로 뭔가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자라는 네. 분위기가 상당히 새롭게 움츠러들 거다. 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변수는 북한의 태도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도 역시 북한이 어떤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도발을 좀 자제하느냐, 여기에 한반도 문제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우선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출범 100일 이런 제목으로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현재 북한 문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좀 들어볼까요?
We have somebody that is not doing the right thing, and that's going to be my response.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집권하자마자 대북 정책을 재검토했는데요. 역시 지난 6일과 7일에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어쩌면 이 회담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전임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 대북 관련 움직임과 비교해 보면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과거에는 북한이 핵이나 ICBM 같은 그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열려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되고 그 이행은 당연히 이제 중국한테 넘어가고요. 중국은 이것을 제대로 좀 안 하고 그러면은 미국 워싱턴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이 제대로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불평을 하는 이러면서 계속 그 핵 문제가 계속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을 전략적 방관 정책이다 이렇게 그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같은 그 행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이 지난 6일 7일 미남부 그 플로리다에서 열린 그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 6일 7일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 언급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가장 큰 우선순위로 다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북한 문제의 큰 기류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현재 보면은 관영 그 언론 황구시보 같은 그 신문을 보면요. 만일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할 경우 원유를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관영 언론 매체에서 공공연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은 역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하려고 했던 환율 조작고 이걸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것도 바뀐 거지만 역시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시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는 다른 나라와의 그 핵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란 문제 특히. 예, 이런 걸 보면은 언뜻 보면 그 미국의 그 핵 문제 어떤 비중이라고 할까 이것이 북한보다는 이란 쪽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했지 않나 이제 그런 느낌도 들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 그러면 북한 문제가 지금은 훨씬 더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북한의 핵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이것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고위 당국자들이 하나같이 다 북한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위협이다라는 언급들을 했었죠. 그러나 거기에 걸맞게 북핵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만 해도 그것이 위협이 되긴 하지만 시급하고 임박한 위협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책 과제다. 이런 인식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협일 뿐이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북한 문제는 사실 이제 90일 정도 지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들어서 외교 안보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로 지금 사실 거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고요.
네.
언론의 보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고위 당국자들이나 의회나 이런 이 핵 문제를 접하는 그런 태도나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요.
네.
이것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북한이 개발 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완결이 될 것이다. 그 개발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급하고도 긴급한 현안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미 본토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할 때는 입장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도 상당히 높아진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설명도 합니다. 전략적 인내가 지난 8년 동안의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었는데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개입, 이 정책도 대체로 전략적 인내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네.
그러나 다르다고 한다면은 전략과 인내라고 하는 그 두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은 비슷한지 몰라도 인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 네.
이제 인내는 다 끝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네, 네.
전략적 인내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인 그리고 단기간에 북한의 어떤 행동 변화 이것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외교안보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난 2월 1일과 3월 한국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들, 행정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한 그 의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로 그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를 중시하는지 어느 정도 높은 우선순위로 다루는지 그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 외교 안보의 그 양대축인 짐 매티스 그 국방장관 그리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월과 3월 각각 최초의 그 해외 그 방문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한반도와 관련된 그 한국 이런 쪽을 그 선택을 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굉장히 그 시급히 다뤄야 할 그 외교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외교 국무에 이어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최근 그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한국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 17일 한국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국 대통령의 의지와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력 경고했습니다.
네. 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한 그 발언들은 조금 다른 전에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또 틸러슨 국무장관과는 더 강력하다고 할까요? 좀 구체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 발언들인지 좀.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사실 확정된 것을 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이런 맥락의 일환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것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가장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일성으로 내뱉은 말은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선언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있다. 그게 바로 최대 압박과 개입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러면은 일각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북한에 대해서 지금은 압박을 가해야 될 때다.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중국까지 포함해서 일본, 한국 등과 협력해서 해나갈 사안이다.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요. 이 대북 압박 그리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중국과도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공조를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펜스 부통령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인 문제 해결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서 바로 대화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서는 북한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발을 중단하고 또 여건을 만들어준다면은 이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임을
네.
사실 분명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정책과 관련해서 펜스 부통령이 이번 그 순방 중에서 한 발언은 여러 다른 현안들을 전부 다 말하자면 압도할 정도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순방이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칼 빈슨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칼 빈슨호에 대해서 참 얘기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자, 이 일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주말에가 그 4월 15일이었고요. 당시 그 북한은 그 태양절이라고 해서 대규모 그 열병식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동시에 그 북한이 태양절을 기해서 그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일부 언론들은 미 태평양 그 사령부가 한국 이미 그 훈련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있던 미국의 그 핵추진 항공모함 그 칼 빈슨호를 다시 한반도로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그 지시를 내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같은 태양절에 얘기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서 칼 빈슨호가 아마 15일 태양절 그 주말쯤에는 그 한반도 해역에 있을 것이다 이런 관련 보도 와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그 항공모함이 이동하는 걸로 봐서 4월에 어떤 그 위기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보도가 많아서 그 왈가왈부했는데요. 미국의 언론 보도, 그 뉴욕타임스 신문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그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칼 빈슨호는 그 즉각 그 항로를 돌린 것이 아니라 15일 날 그러니까 태양절 그 무렵에는 한국으로부터 약 3,500마일 떨어진 그러니까 키로로 하면 5,000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3,500마일이나 떨어진 싱가포르 그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또는 그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 잘못된 그 정보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그 이거 관련되는 해명 이런 것이 있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반도로 가는 건 맞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언제쯤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백악관이나 국방부가 했던 반박 내지는 해명의 핵심은 그때 당시에 한반도로 향하고 있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네.
한반도로 언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네.
그 항로를 변경해서 이제 다시 한반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보도고 또
네.
백악관의 발표이기도 하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오는 25일 무렵이면은 한반도 해역에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점이 또 북한에서는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 돼서 또 한반도 관련해서 긴장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고요. 칼빈슨호는 그 무렵에 도착한다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전히 이 한반도의 그 긴장 국면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또 한쪽에서는 혹시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떤 그 얘기가 돼서 좀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화로 북한을 나오게 하려면 우선 가장 효과적인 그 플레이어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어떤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지난번 그 6일, 7일 그 미 남부 플로리다에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표명하는 이런 발언이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측은 중국이 그 예상되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서 고위 당국자 왕이 외교부장이나 그 양제츠 그 국무위원이나 이런 고위 인사들을 평양으로 보내서 핵실험을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좀 촉구를 하고 또 중국이 평소에 그 얘기하고 있던 육자회담 또는 대화 테이블의 복귀를 촉구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실제로 보면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대통령과 그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는 그 나흘 뒤에 한번 했지만
네네.
정작 북한과 중국 간에는 이렇다 할 고위 인사의 그 왕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 북한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나 아니면 중국이 뭔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나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을 확정했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또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팝스 잉글리쉬.
안녕하세요. 팝스 잉글리쉬의 부정입니다. 시카고란 도시 들어보셨죠? 시카고는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있는 도시인데요. 바람의 도시, 제2의 도시, 참 별명도 많은 도시입니다. 시카고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의 기념 도서관도 바로 이곳 시카고에 세워지고 있는데요. 시카고를 소재로 한 노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Chicago, Chicago, that toddling town. Chicago, Chicago, I will show you around. I love it.
네, 노래 제목도 바로 시카고인데요.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쉬. 오늘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로 시카고 가사 해석해보고요. 또 시카고는 어떤 도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어 가사 낭독은 VOA 영어 방송의 스티브 엠바시입니다. 자, 그럼 한 소절씩 해석해보죠.
Chicago, Chicago, that toddling town.
Chicago, Chicago, that toddling town.
시카고, 시카고, 한가로이 거니는 도시. 네, 여기 toddling town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toddling, T-O-D-D-L-I-N, apostrophe. 이 toddling은 toddling, T-O-D-D-L-I-N-G, toddling의 축약형이죠. 그런데 이 toddling town, T-O-W-N, 이 toddling town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toddle, T-O-D-D-L-E. 이 toddle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 걸음마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걸음마를 배우는 만 한 살에서 세 살 사이 어린아이를 toddler, T-O-D-D-L-E-R, toddler라고 부르는데요. 이 toddle에는 또 산책하다, 한가로이 거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oddling town은 걸음마하는 도시, 한가로이 거니는 도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한가로이 거니는 도시로 해석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Chicago, Chicago, I will show you around.
Chicago, Chicago, I will show you around.
시카고, 시카고, 제가 구경시켜드리죠. Show someone around. Show, S-H-O-W, around, A-R-O-U-N-D. Show someone around. 어떤 사람을 구경시켜주다, 안내하다란 뜻이죠.
This is my first visit to VOA. Could you please show me around? I'd like to see the studios from which you broadcast.
이번이 처음 VOA 방문인데요. 구경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방송 스튜디오를 보고 싶네요. 이런 뜻이죠.
I love it.
I love it.
아주 좋아요.
Bet your bottom dollar you lose the blues in Chicago, Chicago.
Bet your bottom dollar you'll lose the blues in Chicago, Chicago.
확신해도 좋아요. 시카고에서는 우울증을 떨쳐버릴 거라고. Bet one's bottom dollar. Bet, B-T, bottom, B-O-T-T-O-M, dollar, D-O-L-L-A-R. Bet one's bottom dollar. 가진 것을 모두 걸다란 뜻인데요. 확신하다란 의미로 씁니다.
I would bet my bottom dollar that Korea will advance to the round of 16 in the next World Cup.
다음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 bottom dollar 대신에 life, L-I-F-E, 생명, 인생이란 뜻의 life를 쓰기도 하는데요. Bet one's life 역시 확신하다란 뜻입니다.
I'll definitely come to your wedding. You can bet your life on it.
당신 결혼식에 꼭 갈 거예요. 확신해도 좋아요. 이런 뜻이죠.
The town that Billy Sunday couldn't shut down.
The town that Billy Sunday couldn't shut down.
전도사 빌리 선데이가 닫을 수 없었던 도시. 네, 유명 전도사 빌리 선데이가 술을 멀리하고 술집 문을 닫으라고 설교했지만 시카고 사람들에겐 먹혀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에서 기독교 복음 전도사로 변신한 사람인데요. 술과 도박과 춤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멀리하라고 설교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에 금주운동을 이끈 사람으로 유명하죠. Shut down, shut, S-H-U-T, down, D-O-W-N, shut down, 문을 닫다, 멈추게 하다는 뜻이죠.
The federal government offices in the D.C. area have shut down due to heavy snow.
폭설로 DC 지역 연방정부 사무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미국 중서부 도시 시카고를 소재로 한 노래 시카고 가사 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독일계 미국인 작곡가 프레드 피셔가 썼는데요. 이 프레드 피셔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제2의 고향인 시카고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 시카고를 썼는데요. 이 노래가 처음 소개된 건 1922년이고요. 그 뒤 여러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지만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노래가 가장 유명한데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출연한 1957년 영화 The Joker is Wild에 이 노래가 나옵니다. The Joker is Wild는 그 음악과 춤을 곁들인 뮤지컬 영화인데요. 1920년대에서 1950년대 초까지 이 나이트클럽에서 인기를 끌었던 가수 겸 희극 배우 조 루이스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조 루이스 역을 맡았는데요. 이 영화 배경이 바로 시카고였죠.
On State Street, that great street, I just want to say.
On State Street, that great street, I just want to say.
스테이트가에서는 정말 멋진 거리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State Street, State, S-T-A-T-E, Street, S-T-R-E-E-T, State Street, 시카고의 유명 거리인데요. 수많은 상점이 들어서 있는 쇼핑가입니다.
They do things they don't do on Broadway.
They do things they don't do on Broadway.
브로드웨이에서는 하지 않는 일들을 하죠. 시카고 사람들은 뉴욕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카고는 한때 미국 제2의 도시로 뉴욕에 버금가는 대도시였는데요. 시카고 사람들은 뉴욕에 대한 경쟁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구절이 아닌가 싶고요. 이 브로드웨이는 바로 또 미국 뉴욕의 거리죠. 이 뮤지컬을 상연하는 극장이 모여있는 곳인데 시카고 공연 문화 역시 브로드웨이만큼이나 유명합니다.
They have the time, the time of their life.
They have the time, the time of their life.
인생 최고의 순간을 즐기죠. Have the time of one's life. Have. H-A-V-E, the, T-H-E, time, T-I-M-E, of, O-F, one's life, L-I-F-E. Have the time of one's life.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을 보내다란 뜻인데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란 말이죠.
I had the time of my life when I was in college.
대학에 다닐 때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다닐 때가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뜻이죠.
I saw a man, he danced with his wife.
I saw a man, he danced with his wife.
어떤 남자를 봤어요. 아내와 함께 춤을 추더군요.
In Chicago, Chicago, my hometown.
In Chicago, Chicago, my hometown.
시카고에서, 시카고, 내 고향이죠.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시카고 가사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서 미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 많은 도시입니다. 현재 시카고 인구는 270만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이 평양 인구가 250만이라고 하던데 대충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카고는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있는데요. 미국 5대 호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호를 끼고 있어서 겨울에 몹시 춥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윈디 시티, 바람의 도시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절 가사 해석해 볼 텐데요. 1절과 가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The town that Billy Sunday couldn't shut down.
이 구절에서 couldn't을 could not으로
They do things they don't do on Broadway.
또 이 구절에서 Don't do를 never do로 살짝 바꾼 정도인데요. 2절 들어보시죠.
Chicago, Chicago, that toddling town.
Chicago, Chicago, that toddling town.
시카고, 시카고, 한가로이 거니는 도시.
Chicago, Chicago, I'll show you around.
Chicago, Chicago, I'll show you around.
시카고, 시카고. 제가 구경시켜드리죠.
I love it.
I love it.
아주 좋아요.
At your bottom dollar, you lose the blues in Chicago, Chicago.
At your bottom dollar, you'll lose the blues in Chicago, Chicago.
확신해도 좋아요. 시카고에서는 우울증을 떨쳐버릴 거라고.
The town that Billy Sunday could not shut down.
The town that Billy Sunday could not shut down.
전도사 빌리 선데이가 닫을 수 없었던 도시. 네, 여기서 잠시 시카고란 도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면요. 시카고는 미국 도축업의 중심지이고 세계적인 가축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하면 고기를 두툼하게 잘라서 구워먹는 스테이크 식당이 유명하고요. 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활동했던 시카고 프로 농구단의 이름 Bulls, B-U-L-L-S, 황소들도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시카고는 또 건축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멋진 고층 건물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높은 건물인 108층짜리 윌리스 타워와 또 100층짜리 존 행콕 센터가 대표적입니다.
On State Street, that great street, I just want to say.
On State Street, that great street, I just want to say.
스테이트 가에서는 정말 멋진 거리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They do things. That they never do on Broadway.
They do things that they never do on Broadway.
브로드웨이에서는 하지 않는 일들을 하죠.
They have the time of their life.
They have the time of their life.
인생 최고의 순간을 즐기죠.
I saw a man and he danced with his wife.
I saw a man and he danced with his wife.
어떤 남자를 봤어요. 아내와 함께 춤을 추더군요.
In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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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y hometown.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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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y hometown.
시카고에서 시카고 시카고 내 고향이죠. 네, 시카고를 찬양하는 노래 시카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로 가사 해석해봤습니다. 시카고를 얘기하면서 L이라고 부르는 고가 철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고가 그러니까 지면보다 높은이란 뜻의 elevated를 줄여서 L-E-L 또는 그냥 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가 철도로 둘러싸인 시카고 시내 중심을 loop, L-O-O-P, the loop 이렇게 부릅니다. 앞서 나온 State Street, 스테이트가는 루프 지역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거리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나온 표현 몇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Show someone around, 어떤 사람을 구경시켜주다, 안내하다, Bet one's bottom dollar, 확신하다, Shut down, 문을 닫다, 멈추게 하다, Have the time of one's life,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을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Pops English,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인데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노래 시카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hicago, Chicago, that toddling town. Chicago, Chicago, I will show you around. I love it, bet your bottom dollar you lose the blues in Chicago, Chicago, the town that Billy Sunday couldn't shut down. On State Street, that great street, I just want to say, they do things they don't do on Broadway. They have the time of their life. I saw a man, he danced with his wife in Chicago, Chicago, my hometown. Chicago, Chicago, that toddling town. Chicago, Chicago, I'll show you around. I love it, bet your bottom dollar you lose the blues in Chicago, Chicago. The town that Billy Sunday could not shut down. On State Street, that great street, I just want to say, they do things that they never do on Broadway. Say, they have the time of their life. I saw a man and he danced with his wife in Chicago. Chicago, Chicago, that's my hometown.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간다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공개된 우간다 국민의 보건 실태 조사 결과는 일부 분명하고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보다 많은 산모들이 의료시설에서 출산을 하고 있으며 영아와 5살 미만 유아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최소한 한 개의 방역 침대를 가진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상의 고무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간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우간다 국민들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보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보건 체계는 자원의 부족, 부실한 관리, 늘어나는 인구의 보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투자가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2001년 아부자 선언에서 정부 예산의 15%를 보건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2013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예산은 7%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간다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보건 예산을 1% 더 삭감했으며 다른 보건 분야 투자도 줄이고 있습니다. 우간다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5살 미만 어린이 최소 240만 명이 고질적으로 극심한 영양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HIV 보균자 중에서 생명을 살리는 치료가 가능한 인구는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연간 말라리아 발생은 850만 건에 달합니다. 우간다의 보건 예산 삭감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명을 극도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간다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데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미국은 거의 5억 달러를 이 나라에 투자했습니다. 이 지원은 HIV 에이즈 치료, 결핵 퇴치, 산모와 어린이 건강, 말라리아 근절 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간다 정부의 보건 예산을 늘려 국민들이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